4차 중동전쟁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식으로 확전이 될 경우에 세계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뭐가 있나요?
뭐 당연히 이제 중동의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유가 상승이 가장 큰 문제겠죠. 사실 4차 중동전쟁이 1973년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가스 오일 요금이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당시에 4배 올랐습니다.
4배요?
예. 그게 그때가 이제 4차 전쟁이고 만약에 이번에 전쟁이 확전돼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군이 싸우게 된다면 5차 전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연 확전이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뉘고 있는데 사실 그 둘 누구에게도 전쟁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확전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혹시라도 확전이 된다면 사실은 이 세계 경제적으로 유가 상승이 대폭 오를 수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가 만약에 막힐 경우에는 한 130불 정도까지도 유가가 상승할 수 있고 그 여파는 아마 세계 경기 침체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기 침체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인가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CPI 물가가 3.5%를 기록했고요. 다시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격과 이 상승이 결국 식량 가격을 자극하게 되고 식량 가격이 서비스 요금을 자극하게 되고 그게 인건비로 올라붙은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상황이었다면 다시 한번 이게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확전이 안 되면 유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 이란이 정말 보복 가능성을 높여가며 서로 간에 공격을 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충돌 같은 게 생길 경우에는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러우 전쟁 직후에 한 120불에서 130불까지 유가를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확전이 된다고 하면 수송로가 막혔을 때는 130불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85불에서 90불 사이, WTI가 한 85불이고 브렌트가 90불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30불에서 40불까지는 전쟁의 영향으로 대폭 상승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 때 국내 물가가 24%, 25% 올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격이 올 거고요. 미국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줄 거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수에즈 운하 쪽에 물류가 봉쇄되면서
네.
가격이 딱 단기적으로 4배 올랐습니다. 4배. 그 다음에 오일쇼크 2차 때는 한 2배 정도 이란이 금수 조치를 함으로써 그때는 이제 물량 조절을 통해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 수송로가 막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공급망이 막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가 막혔을 때는 전 세계 석유 물량의 약 5분의 1 그리고 천연가스 물량의 한 3분의 1이 그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생산되는 카타르의 가스나 유전들은 다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수요처를 옮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주로 유럽 쪽으로 가는 배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수에즈 운하는 굉장히 폭이 작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유조선 한 척이 거기서 이제 좌초되면서 막혀가지고 며칠 동안은 물류가 이동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금방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티 반군, 예멘 쪽의 반군들이 지금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얼마 전에 이란이 이제 유조선을 납포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뭐 예측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오늘자로 보시면 전쟁의 여파로 인한 WTI나 브렌트 주가 지수는 뭐 상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장 초반에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거나 확전돼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전까지는 유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치솟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을 하고 이란이 거기에 또 카운터 보복을 한다면 이제 그거는 진짜 중동 전쟁으로 번져서 뭐 상당히 많은 유가 인상이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유가가 오를 거냐 말 거냐의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 상황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두 번째는 물량은 충분한데 공급망이 불안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가스나 유조선이 통과를 못하거나 홍해의 스웨즈 운하가 막히는 경우 두 가지 이 수송의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원유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의 문제는 전쟁 상태로도 발생하지 않았고 사실 전 세계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일정한 유전이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그 물량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생산 지역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요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계속 이자율을 높여서 잡고 있는 과정에서 수요도 물론 미국 경기는 좋지만 다른 나라의 경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상황도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수급 밸런스 상황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4차 중동전쟁 당시에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고 그것 때문에 쇼크가 왔던 건가요?
지금과 같은 전쟁 상황에서 과연 수송로가 막힐 거냐라는 것까지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4,000km 떨어져 있는 이란에서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약 한 300발 정도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건 이미 정보기관 쪽에서도 알고 있었고 미국이나 영국도 대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이미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보면 두 나라 다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제 더 이상 오늘 또 미국이 이제 중재에 나섰고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더 많은 전쟁 비용을 추가로 들여가면서 싸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까. 이란도 과거에 많이 그러니까 미국의 금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석유를 거의 800만 배럴 이상 사우디만큼 생산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350만 배럴, 300만 배럴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서 계속해서 전비를 마련해야 되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에다 금수철 또 걸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것이고 과거의 4차 중동전쟁과 다른 점은 시리아나 뭐 이렇게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단일 대오로 이스라엘을 맞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보다도 훨씬 자금력이 약하고 정치적으로도 약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약간 강성인 총리에 대한 반발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서로 간의 정권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거라서 물론 제가 전쟁은 뭐 확정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군사 전문가들은 다 전쟁 안 일어난다고 근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지만 그냥 정치적인 이슈 말고 경제적인 이슈로 봤을 때 두 나라 다 전쟁을 지속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전망을?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SPR이라고 이제 전략적 비축유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요. 7억 배럴 정도를 항상 비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러우 전쟁 이후로 야금야금 이제 비축유를 꺼내서 쓰다 보니까 한 3억 5천만 배럴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를 이미 쓴 겁니다. 원래 IA 기준에 의하면 이걸 다시 채워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걸 채울 만한 돈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려면 또 재정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채우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야금야금 이제 비축유를 더 이제 내보내면서 유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릴 거라고 예측은 많이 했지만 저는 뭐 금융 상황이나 유동성 상황, 그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자율을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듯이 유가를 낮추지 못하면 이자율을 못 내릴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자율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유가를 낮추라고 계속 강요를 해야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유가가 낮아져야지만 러시아로 들어가는 전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이자율을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인플레이션까지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증산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이라도 전쟁을 잡기 위해서라면 전 세계 각국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나라들에게 증산을 요구하고 그만큼의 물량으로 유가를 다운시켜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들어가는 전비를 막음으로써 하나의 전쟁은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동 전쟁도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사실 재정 마구 확장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 더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증산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석유는 그쪽에서 한 64% 정도 오고 있고요, 중동산이. 그 다음에 가스는 한 24.5%, 약 30% 조금 못 되는 정도가 국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거고, 일본은 저희보다 에너지 자주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물량이 그거보다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국내 경기나 이쪽 동북아 경기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물량이 전체가 못 들어오게 되면 당장 그러니까 단기간은 아니고 한 3개월 이상이 걸려서 다른 수송선을 구하고 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비축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약 한 111일 정도 비축 물량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기본적으로 9일을 의무 비축하도록 되어 있고, 가스공사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물량까지를 보면 한 11일 이상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석유는 아마도 공급 물량이 해결될 것이고, 천연가스도 다른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호주나 미국으로부터 빨리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그 정도의 물량을 당연히 가격은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 가격에 주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물량을 구입할 수는 있다, 돈만 내면,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서 비축량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스이기 때문인데요. 기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162도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립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러니까 탱크 안에 마이너스 162도로 이 냉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액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로 변해서 다 날아가서 이게 돈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작정 비축을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해야, 석유는 액체니까요. 가만히 놔둬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기체이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다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비축을 쌀 때 많이 하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게 다 비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기준 이자율이 약 2% 정도 미국이랑 차이가 낮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 환율이 1,400원대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희생하면서 저희가 낮은 이자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수입 물가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입 쪽에서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입을 해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그 수입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수출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기업의 마진도 줄어들 것이고 국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속 자극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한전과 가스공사가 재무적으로 엄청난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물론 그 전부터도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르는 과정이 소비자 물가에 우리나라에 전혀 연동이 안 돼서 어느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올랐고, 천연가스도 거의 2020년에 비하면 거의 100배 오른,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보면 100배 정도 오른 거고요. 1년간으로 보면 연간으로 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한 반도 안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전과 가스공사 지금 공공요금을 올릴까 말까 뭐 정부가 2분기를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조금이라도 올려주면서 이 기업의 현실화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 공공요금 물가가 우리 CPI에 미치는 영향이 기본적으로 한 1.9% 정도의 CPI 인상을 더 일으키게 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요금과 가스요금, 공공요금의 인상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이 환율 부분과 겹쳐서 더 많은 물가 인상을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럼 지금 금리 인하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거라고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3% 정도 내려왔으니 뭐 2%는 금방 갈 거다, 또는 이제 중앙은행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인플레이션 밴드를 조정해야 된다, 3%까지 늘려야 된다, 그게 이제 뭐 뉴노멀에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저는 중앙은행하고 타협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은 가시권에 들어올 때까지 정말 인플레이션이 잡혔어. 미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주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거를 좀 쿨다운해도 되겠어라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할 정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자꾸 3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던 2차 오일 쇼크가 1979년도하고 80년 사이에 일어나서 그 80년 내내 10년간 미국은 엄청난 인플레로 고통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10년간 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 SNL 저축은행 같은 것들이라고 이제 조그만 저축은행들이 있었는데 싸그리 정리했거든요. 그 정도로 구조개혁을 심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이 그런 과정을 과거부터 지켜보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조금만 느슨하게 놔두면 인플레이션이 또 달성이 됩니다. 90년 이후로 전 세계 주요국은 인플레이션이 별로 걱정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 타겟팅 정책의 효과입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선제적으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통해서 난 이걸 잡겠다라는 것이 90년 이후로 2020년 전쟁 전까지 2022년 전쟁 전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아뒀던 것입니다. 근데 전쟁 전 그리고 지금의 이제 탄소 중립 트렌드 같은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은 지난한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집값과 관련해서 그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상황이 그러면 우리도 역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진짜 경기가 정말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해서 가격이 정말 떨어지는 게 확실히 보이고 사실은 이제 그 효율적이지 못한 자원 배분이거든요. 공실률이 높아져서 그런 자원들이 이제 더 이상 경제성이 없어졌다라고 생각돼서 퇴출되기 전까지 이자율을 낮추는 일은 사실 벌어지기 어렵다고 보면 되죠.